네, 실시간 스트리밍이 시작됐습니다. 확인 해보겠습니다. 다시 창이 아직 안 떴습니다. 하나, 둘, 셋, 아, 떴습니다. 스피커가 정상으로 나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상이라고 치고, 네, 현재 한명 시청 중. 네, 슈예님 일발을 끊었군요. 32분. 벌써 2분이 지났네. 이향림님, 박명진님, 반갑습니다. 예. 여기는 뇌우가 꽝꽝 하고 아까 폭우가 쏟아졌는데 비사이로 싹 와서 지금 방송하고 있습니다. 워낙 말랐기 때문에 비사이로 싹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차코노미님, 붉은 노을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오늘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14명이 시청 중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다들 걱정이 많으실 텐데, 지금까지 보면 방법은 딱 하나뿐이에요. 마스크를 열심히 쓰자. 근데 겨울이 되면 그 손소독제, 엘리베이터 버튼, 지하철 손잡이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여름인 현재 보기는 마스크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겨울에는 더 바이러스가 오래 살아남기 때문에 지하철 버튼, 아니, 지하철 손잡이나 엘리베이터 버튼도 문제가 될수 있죠. 그래서 저는 손톱으로 엄지손톱으로 공략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될지는 안 될지는 모르지만 엄지손톱을 길러놓으면 손톱의 면적이 좁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접촉할 확률이 줄어든다. 그런 전략을 쓰고 있는데 먹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공산부인님, 다이젤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곡지는 문재인 화났다. 문재인 만만하게 보면 안 되죠. 아는 사람만 아는 건데 이 특전사 출신 문재인을 그냥 물러보고 특히 그 보수권력들은 민주주의 자체를 우습게 보기 때문에 그냥 자기 자신이 우습거든. 내가 봐도 내가 우스워. 그래서 나같이 한심한 놈들을 좁혀야지 말을 듣냐고. 주먹으로 오지게 패야 이게 말을 듣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지가 꼴통이니까. 아, 정광훈, 내가 정광훈이라고 지금 다 생각해봐. 세상에 내 같은 꼴통들, 말안 듣는 꼴통들이 세상에 널려 있어. 일단 여기 한명 있고 사방에 꼴통이잖아. 교회에 와서 딱 봐도 이 꼴통, 저 꼴통, 이놈의 꼴통, 저놈의 꼴통, 꼴통들 패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지가 그런 놈이니까, 정광훈 지가. 딱 보니까 주변에 정광훈 같은 놈 천지야. 일단 여기 한명 있고, 자기가 만나는 사람이 다 그런 인간이니까, 변희재, 뭐, 신혜식이, 뭐, 조갑제, 이명박이, 뭐, 이런 꼴통들만 만나고 보니까, 인간들 전부 꼴통이야. 패야 돼. 존재해야 돼. 죽여야 돼. 박살내야 돼. 이것만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라고. 좋은 사람 만나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지가 꼴통이니까. 유유상종. 꼴통, 꼴통끼리 만나는 거야. 그래서 평생 꼴통 만나다 보니까 인간들은 존나 다 꼴통이야. 다 존재해야 돼. 뭐 이런 생각이 머리에 꽉 박혀있다고. 이 스마트한 사람, 이 댄디한 사람, 똑똑한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정광훈은. 설교한다면서 개소를 해도 신도들이 막 아멘 하고 막 감격하고 굴복하고 그러니까 아, 인간들은 다 꼴통이구나. 좁혀야 말을 듣구나. 조지자. 뭐 이런 것만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야. 한심한 놈이죠. 근데 이제 국제관계에서 냉정한 국제현실에서 그런 그 꼴통 사고방식으로는 먹히지 않습니다. 세계의 천재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광훈 같은 쓰레기가 만나는 자기 주변 딱 보니까 이 꼴통 저 꼴통 좌우상하 다 꼴통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막 외국을 순방하거나 다른 나라를 가다 보면 뭐 빌 게이츠 같은 사람도 만나고 손정희 같은 사람도 만나고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도 만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재용이처럼 띠란 인간도 있지. 이재용은 특별히 예외적으로 띠란 인간이지만 만나줬고 홍석현 봐. 뭐 윤석열하고 만날 때 점쟁이를 데려갔다는 거야. 홍석현, 윤석열, 점쟁이 세이스 막 숭구리당당 숭당당 이런 짓을 하고 있어. 윤석열도 막 맨날 홍석현, 뭐 전쟁이, 뭐 숭구리당당, 숭당당, 이런 애들 만나보니까, 아, 유시민 쟤도 의심스러워. 조국 쟤도 의심스러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디, 저기, 교도관 이야기 보니까 교도관은 습관적으로 세상의 모든 문을 다 닫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문이 열려있으면 막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본능적으로 숫자를 탁 센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사람도 교도관인데 그 양반 이야기 들어보면 교도관이나 이 재소자나 똑같다는 거예요. 징역 사는 건 마찬가지야. 하나는 철창 안에 징역 살고 한 사람은 철창 밖에 징역 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직업이 군인이면 자기 부인이나 자식들도 병사로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직업이 군인이야. 대령이야. 갑자기 새벽 3시에 빵빠레를 울리면서 일가족 전원 집합! 그런다고. 새벽 3시에 식구들 다 깨워가지고 막 마당에 집합하라는 거야. 미친 거지. 그러면 갑자기 막 인민군이 쳐들어온다. 이렇게 개소리하고 있는 거야. 교도관은 자기가 하루 종일 죄수들만 보다 보니까 저놈도 죄수, 저놈도 죄수, 다 죄수인 거야. 눈에 보이는 인간이 다 죄수라고. 워낙 그런 인간들만 봤기 때문에. 그 정광훈은 지가 꼴통이니까 만난 인간이 다 꼴통이고 꼴통만 만나다 보니까 그렇게 꼴통화된 거죠. 유유상종인 거예요. 그래서 이 보수 꼴통들은 좀 패야 말을 든다. 그런 얘기예요. 그냥 그 사람들 머릿속에 그렇게 박혀 있어. 패야 말을 듣는 인간은 패줄 수밖에 없어. 그래서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자에게 민주주의 혜택을 줄 필요는 없는 거예요. 차별주의자는 차별하는 게 맞아요. 사람을 차별하지 하면 안 되지만 차별하는 놈은 차별해야 돼요. 그럼 남을 괴롭히는 놈은 괴롭혀줘야 돼. 교도소를 보내서 괴롭히잖아. 남의 것을 훔치는 놈은 가둬놔야 돼요. 마찬가지로 이 일베의 논리가 있어요. 뭐냐면 민주정부는 운명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다. 왜냐? 민주적으로 하면 국민이 말을 안 듣거든. 왜 그렇게 생각하냐? 지가 꼴통이나 지 주변에 그런 인간들만 있어. 말안 듣는 인간들만 있어. 일베충 주변에 어떤 인간이 있냐고. 다 꼴통들만 모여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침부터 꼴통, 저녁에도 꼴통, 저녁 때도 꼴통, 하루 종일 꼴통만 보고 있으니까, 아, 인간들은 다 꼴통이라서 민주적으로 하면 답이 안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국민이 말을 안 듣는다. 민주적으로 하면. 그럼 그말안 듣는 국민이 누구냐? 내다. 이렇게. 그렇게 협박하는 거예요, 이게. 협박이죠. 그래서 지가 꼴통이기 때문에 민주적으로 하면 말을 안 듣는다. 이런 놈은 주먹을 해결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화가 났는데 공권력이 살아있음을 보여준다. 이게 제가 옛날부터 했던 얘기예요. 제가 이 코로나 초기에 국가 비상사태를 발령해야 된다 그러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참더라고요. 그래서 아, 역시 문재인 대통령은 참을 생각 안 하다.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아, 선거 때라서 참아야 된다. 왜냐면 국가 비상사태 속에서 선거를 하면 국민들이 선거를 안 해요. 이게 부정선거다. 이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선거도 끝났고, 이제 한번, 손 봐줄 때가 된 거죠. 특히 사법부 꼴통 몇놈 있죠. 정광훈 석방한 놈, 불법 집회 허용한 놈, 나쁜 놈이죠. 이제 국가의 공권력을 보여줘야 된다. 옛날부터 그런 얘기 했어요. 나간 사람 목숨은 있어도 자는 사람 목숨은 없다. 다시 말해서 민주주의가 하나의 게임이라면 이 게임에 참여한 사람들은 분배가 있는데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은 몫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인간들은 평등하지만 게임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은 평등이고 나발이고 몫이 없어. 외계인도 인간인데 뭐 암세포도 생명이 내려고 암세포도 생명이니까 막한 몫이 유산 상속 암세포 몫 따로 딱 떼놓고 막 이런 거 아니잖아. 암세포 몫이 어딨냐고. 외계인 몫 없어. 내가 봤을 때이 우리 은하계만 외계인이 수천 종 있을 것 같은데 그 외계인 수천종 몫을 우리가 떼줄 이유가 없지. 그러니까 나간 사람은 몫이 있어도 자는 사람은 몫이 없다. 게임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몫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놈들은 게임에 참여한 놈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겐 우리가 몫을 줄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화가 났는데 기강을 잡아야 됩니다. 문재인은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그걸 모르고 막그 사람도 이름 잘못 지었어. 문재양이라고 이름 지은 거야. 제가 볼때 아주 잘 지은 일이에요. 말이 씨가 된다고 그 사람들에게는 재앙이에요, 재앙. 우리한테는 축복이지. 다음 꼭지는 의사파 단박에 조져야. 뭐 이것도 같은 얘기인데, 김대중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레이건 때 파업했던 비행기 조종사들, 김대중 대통령들까지 복직이 안 됐다는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제가 자세히 읽어보진 않는데, 의사들도 제가 한 500명 정도 잘라가지고 한 30년 동안 30년 넘 길고 한 20년 동안 그 의사 못 돌아가게 막아놔야 돼요. 물론 20년 동안 의사 못하면 영원히 못하는 거죠. 하여튼 정부가 이 업자라든가 전문가 집단에게 끌려다니면 만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부동산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옳고 그르고 이게 뭐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것은 게임에 졌다는 거예요. 지면 만만하게 보이고, 그때부터 이 영이 안 쓴다. 명령이 먹히지 않는다. 말을 안 듣는다. 이거죠. 그래서 권력 공백을 일으키면 안 된다. 독재 때는 총칼로 이제 주로 박정희가 군홧발로 조인트를 깠죠. 근데 민주화가 되니까 권력 공백이 발생하니까 조중동이 제일 먼저 그 권력 공백을 잽싸게 먹어치우는 거예요. 이런 일을 방치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상황이 그 청나라 황실이 몰락하고 위안 스카이가 몰락하고 만주의 군벌이 날뛰던 1920년대, 30년대 중국하고 똑같아요. 마적단이에요, 마적단. 그러니까 청나라라는 중심이 싹 사라져버렸어. 중심이 사라지니까 주변부에 있는 얼떨루스들이 다 독립해서, 아, 내가 황제다. 그러니까 이 삼국지도 그렇잖아요. 후한이 망하고 이 동탁이 소제를 죽이고 헌제를 즉위시키면서 황제 실종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원술이 나도 황제 그러고, 원소도 유우라는 사람을 황제로 옹립하려다 실패하고, 이제 개나소나 다 독립해서 자기 마음대로 황제를 정해버린 거예요. 딱그 현상인 거예요. 중앙에 있는 권력이 사라져서 권력 공백이 발생하니까 얼떨루스들이 권력을 장악해버린 거죠. 이런 역사의 법칙은 항상 있어 왔어요. 일단 프랑스 혁명만 해도 우리는, 아, 프랑스 왕 있고 귀족 있고 부르주아 있고 평민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일단 왕을 죽이고 그다음에 부르주아가 권력을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있냐면, 이 로베스피에르가 파리 시민들을 위해서 우유값을 동결해버렸어. 우유값 올리면 오늘부터 사형. 그래서 농부들이 소를 다 잡아먹어버렸어요. 왜? 우유값을 안 주니까 이제 소를 잡아먹어버리지. 왜 소를 잡아먹냐니까 사료값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료값도 동결. 이런 식으로 가니까 이제 결국 이 우유값이 대폭발해서 천정부지로 올라와서 이제, 프랑스 혁명 정부가 망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보통 자본주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수요 공급의 법칙을 모르고 이 엘리트들이 멍청한 짓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어떠냐면 부르주아들이 농민을 우습게 본 거야. 아, 저 농민 새끼들 밟아야지 이렇게 생각했다고. 그래서 방대 지역에 농민 밟았대. 부르주아들이 농민을 수백만 명 죽였어요. 정확히 모르긴 한 250만 명 죽였을 거야. 그게야 혁명이 뭐냐? 농민 학살이야. 농민 싹 죽여버려. 이게 혁명이라고. 농민 입장에서 보면, 아, 혁명, 뭐, 좋다. 혁명, 오늘부터 평등 하더니, 총칼이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민주화 된다는 것은 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냥 막, 아, 민주화, 오늘부터 민주화다. 좋아, 좋아. 막 이렇게 만세 부를 일이 아니야. 민주화가 되는 순간, 부르주아들이 우리한테 총을 들여댄다고.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때 그 부르주아 위치에 있는 놈들이 지금 조중동이라든가, 검찰, 의사, 이런 집단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 왕이 없어졌어. 귀족도 싹 죽였어. 그럼 누가 이제 이 나라를 먹었냐? 우리가 먹었어. 그럼 저 농민 새끼들 뭐야? 저 새끼 밟아버려. 감히 농민들이 되도록 죽여버려. 이런 거라고. 우리는 이제 그런 걸 역사책에 잘안 배워요. 그래서, 아, 프랑스 혁명은 좋은 거야? 혁명은 좋아? 아, 혁명 좋아? 이런다고. 근데 실제로는 이 피바람이 도는 거예요. 장난이 아니야. 그래서 싹 죽이는 거야, 그냥. 그래서 항상 그, 큰 정변이 일어나면 꼭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뭐 명나라 주원장도 이 몽골을 물리치고, 아, 우리가 정권을 잡았어. 오늘부터 우리가 하는 거야. 우리 한족들이 하는 거라고. 그래서 선비들이 좋아 좋아 오늘 하자 하니까 모든 지파 5만 명 모여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족들은, 야, 우리 이제 드디어 몽골족을 물리치고 우리 중원을 우리 한족이 장악했어 하고 막 만세 부른다라고 다 죽어. 역사에 이런 법칙은 항상 되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역사를 좀 진지하게 봐야 된다. 그냥 어린애 장난처럼 막 혁명 좋아, 아, 개혁 좋아, 아, 좋아 좋아 하고 이 콧노래 부를 상황이 아니에요. 항상 권력 공백이 발생하면 그 치고 들어온 세력이 있다고. 그래서 다 죽이는 거야. 그래서 이 권력이 안정되는 것은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고,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 시행착오와 오류 수정이 있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피바람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제가 뭐 의사파업 여기서 구체적인 걸 이야기 안 해요. 뭐가 잘못됐는지 시시콜콜 따지는 건 전문가들이 알아서 할 얘기고, 제 얘기는 역사에 이런 것은 항상 반복되는 패턴이라는 거죠. 그래서 권력 공백이 발생하면 꼭그 중간에 바로하는 세력이, 기득권 세력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놈들을 손봐주지 않으면 역사가 진도를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게 단순히 뭐 의견 차이, 뭐 생각의 차이, 판단의 차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린애, 어린애. 우리 역사 공부를 했냐고, 역사 공부를 왜 했냐고. 역사책이 다 나오잖아. 피바람이 한 부분 부는 게 아니에요. 반동과 그 반동의 반동과 반동의 반동의 반동과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4라운드, 5라운드까지 간다고. 그 정도 가야 이제 기진맥진해서, 아, 이렇게 이제 백이 빠져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그냥 넘어가자 하고 이제 이 질서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꼭 조중동 같은 세력, 이 중간 세력들이 끼어들어서 협잡을 합니다. 이 역사의 필연법칙이에요. 그런 게 있다는 것을 우리 순진하지만 어린애가 아닌 우리 좀 아는 사람들 아니야. 부지런한 식구들이라면 알 만한 거 다 아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좀 생각해 보자. 의사들은 검찰도 마찬가지고 조중동도 마찬가지인데 강남 세력, 기득권 세력, 부동산 세력 이런 것은 청나라가 망하고 그 마적 세력과 똑같은 거예요. 군벌 세력이야. 다 소탕해야 돼. 북벌 뭐 이런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게 한바탕 푸닥거리 후에 이제 겨우 질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다음 곡지는 이스라엘 집단성 범죄. 이거 뭐별 사건도 아닌데 제가 이걸 왜 이야기하냐면 이게 바로 부족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명의 이 남자들이 16세 소녀를 성폭행했다. 왜 그랬을까? 숫자 때문에 그래요, 숫자. 한두 명이 이렇게 안 돼. 물론 한두 명이 먼저 저질 수 있는데 그 놈들은 악질이야. 근데 30명이라면 그 중에 착한 사람도 있다는 거지. 그 30명이 다 악질일까? 아니에요. 인간은 원래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옆에서 바람 잡으면 다 넘어갑니다. 그 30명 중에는 똑똑한 사람도 있고, 점잖은 사람도 있고, 모범생도 있고, 괜찮은 사람도 있다. 그러나 분위기에 잘못 휩쓸리면 그렇게 넘어간다. 왜 그러느냐. 그 숫자의 힘에 압도되는 거예요. 그게 부족주의라는 거죠. 일본 같은 경우는 개인주의가 발달했어요. 그래서 오타쿠가 발달했는데, 그런 일본도 어떤 지점에서는 회사라든가 어떤 조직이나 어떤 마사리 축제를 한다거나 그런 어떤 특수한 순간에는 일제히 바보가 돼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기가 막혀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럼 중국이라고 치고 전인대를 하는데 그 수만 명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수만 명을 상대로 설득을 한다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의사진행 발언을 한번 하면 이 수만 명이 화장실을 못 가는 거야. 다 오지 말아서 미칠 것 같은데 내 때문에 시간 끌어가지고 씨발 와, 나 때려 죽을 거 아니야. 다들 화장실 가려고 막 고추를 막 쥐고 있어. 막 이러고 있는데 있습니다 하고 노무현 대처럼 막 있습니다 해버리면 3만 명이 아 씨발 니 때문에 내 죽어. 내가 오지 못하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숫자의 힘에 압도되는 거야. 그래서 중국이 민주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그 숫자를 많이 모아요. 그러니까 북한 같은 이 전체적인 국가의 특징이 우리는 민주적으로 하겠어. 우리는 민주주의야. 다 모아, 다 모아, 다 와, 다 와. 이렇고 굉장히 많은 숫자를 만든 다음에 다 화장실 못 가게 문을 딱 닫아버려요. 그래서 다 오줌마렵게 만들어 놓고 오줌보가 터질 때 되면 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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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박수 일사천리로 다 통과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화장실 가지. 다 그렇게 이 꼼수를 쓰는 거죠. 그 뭐 우리가 어린애도 아니고 다 아는 거야. 통박이 뻔한 거지. 그래서 북한 같은 공산 국가들 꼭 그런 이 교활한 짓을 합니다. 우리나라 운동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이상한 짓 해. 그래서 이 우리나라는 아주 특수하게 이런 그 숫자의 힘으로 사람을 바보 만드는 그런 일이 좀 적어요. 근데 이 중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다 숫자가 많기 때문에 뭐 최근에 미국의 그 흑인 폭동 페이스북이 야 뭐야 하면 3천 명이 모여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중에 한 몇 명이 야 우리 약탈하자. 약탈 그래 좋아. 율찬 깨. 그러면 이제 내가 착한 사람이 그게 있어요. 착한 사람이 아직 막아야 되는데 못 막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아 너 스마트폰으로 촬영해놔서 너 어느 학교 출신 몇 학번 딱 나오잖아. 견적 나오네. 근데 흑인 3천 명이 모였다. 그 중에 한두 명이 율찬을 깼다. 그 상황에서 어떻게 되겠냐고.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인간이 없어요. 그 상황에서 이제 자포자기로 가는 거야. 에라 모르겠다. 나도 약탈하는 거야. 그러니까 흑인 폭동이라면 그 중에 착한 사람도 약탈하고 똑똑한 사람도 약탈하고 모범생도 약탈하고 다 약탈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서 하는 게 아니고 군중의 힘이 휩쓸려 가는 거라고. 그래서 이 개인주의를 발달시켜가지고 이런 부족주의 현상을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수십 명이 모여서 범죄를 저지르는 이런 것을 막아야 되고, 모든 것을 이제 개인이 결정하는 그런 문화로 이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 숫자가 많으면 국민은 일제히 바보가 된다. 뭐 그런 얘기죠. 네. 다음 곡지는 국뽕은 본질이 아니다. 뭐 국뽕, 국뽕 그러는데 얼마 전까지 헬조선, 헬조선 하다가 또 이제는 국뽕, 국뽕 그러고 있어요. 국뽕이 뭐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냐, 안 좋은 나라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바보들이 하는 소리고 초딩들이 하는 소리야. 지금 이제 국뽕의 본질이 뭐냐면 1920년대는 제가 적어놨는데 까먹어버렸어. 러시아가 떴죠. 러시아 혁명이 일어났어. 그래서 그 당시 우리나라 지식인 전부 좌파였어요. 1920년대 이후 우리나라 지식인 중에 좌파가 아닌 사람은 없어요. 김구 선생도 한때 좌파의 관심을 가지고 지고 사회주의하고 합작을 했어요. 1930년대는 또 이제 히틀러파가 생겨서 장개석이 히틀러파가 됐어. 그래서 장개석 옆에 있는 김구 선생도 이제 우파로 변한 거야. 어제 좌파였다 오늘부터 우파야. 그 다음에 1940년대에 일본이 잘 나가. 막 미국하고 전쟁을 맞짱을 떠버려. 그러니까 다 일파가 돼서 그거 다 친일파가 된 거야. 그 준원 이광수 같이 괜찮은 사람도 다 친일파가 돼가지고 막 헬렐레 해가지고 일본 만세 그러고 막 박정희도 미쳐가지고 막 혈서 쓰고 막 우리나라 지식인 다 미쳐가지고 막 친일파가 된 거예요. 그 1950년대 되니까 이제 운폭을 맛을 보고 전 국민적으로 이제 친미파가 됐어. 그래서 미국,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과서에 이제 그때 링컨, 뭐 에디슨, 뭐 워싱턴, 뭐 맥아더 이런 가짜 전기들이 막 쏟아진 거야. 다 거짓말이지. 다 지어낸 거예요. 미국 숭배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1960년대는 이제 문화혁명이 일어나니까 전 세계의 지식인들 다 문화혁명 찬양하고 막, 와, 못했똥 만세! 문화혁명 종교야! 그러고 막 만세를 불렀어. 지금은 얼굴이 화끈거리지. 아, 나 안 그랬어. 그러고 막, 그때 왜 그랬어? 그러고 막 쪽팔려. 그러고 막 숨어야 돼. 그때 전 세계의 모든 지식인이 다 미쳤어요. 솔직히 그래. 사실 그렇다고. 1970년대는 뭐가 유행했지? 하여튼, 이제 이런 식으로 유행이 돌고 도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80년대 주사파 유행이 생겨서 전 세계의 지식인들이 다 막 김일성 찬양하고 1990년대는 또 뭐예요? 다시 이제 일본, 다시 일본이 한번 떴어. 그래서 이규영인가 그 양반이 일본을 보면 한국이 보인다 그러고 막. 그러다 전역이 막 일본은 없다 그래서 없어졌나 하고 갑자기 또 바뀌었어. 이런 식으로 계속 이 유행이 돌고 도는데 하나의 유행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주사파 어쩌고저쩌고 그때 잠시 반짝 유행이야, 유행. 한 3, 4년 그랬어. 좀 이제 꼴통들은 좀 오래 그러고, 똑똑한 사람은 한 1, 2년 그러고. 그래서 이 계속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따라 배울 나라들이 주변에 없어요. 그래서 뭐 지금은 뭐 일본을 배우자, 독일을 배우자, 뭐 스웨덴을 배우자. 배울만 하지 않아. 다 우리나라보다 코로나 방역을 못 하잖아. 우리나라만큼 하는 나라가 없다고. 그래서 아무리 눈 씻고 봐도 배울 나라가 없다. 그럼 차라리 너희들이 한국을 배워라.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것은 이런 그 한국인의 특징이 그냥 유별난 거예요. 유별난 거. 전 세계 제일 유별난 놈들이 집시하고 유태인인데 한국인도 존나 유별나요. 유태인보다 더 독종이고 일본인을 우습게 보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민족이 한국인들인데 여기서 이제 이런 얘기하면 그게 바로 국뽕이야 그런데 국이라는 게 뭘까요? 국이 뭐야? 미국하고 한국을 수평 비교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예를 들어 인도에 가서 야 인도는 너희들은 왜 그러냐 하면 인도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 우리 카스트는 안 그런데 우리 바라본 계급은 괜찮다고 쟤들이 불가촉 처민들이 사고친 거라고 또 불가촉 처민한테 그러면 이런 계급제 누가 만들었네? 바라본 놈들이 만들었지 이런다고 그리고 같은 인도 사람인데 네팔 사람도 엄청 차별해요. 아 네팔 놈들은 인간이 아니야 이런다고 네팔은 저 옆에 부탄 놈들이 또라이야. 우리 네팔은 근사 준수하지. 부탄 놈들, 제주 놈들 뭐 행복하다 그런데 제정신이 아니라고. 그리고 중국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이제 야, 중국이 너희들 왜 그러느냐 그러면 아 우리 상해 사람 다 신사잖아. 저 귀주성, 문남성 쟤들이 또라이라니까 그런다고. 같은 중국 안에도 지역 차별이 엄청나요. 그래서 지역마다 다 틀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한국, 일본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미국이라면 LA, 뉴욕 이렇게 생각하겠죠. 다시 말해서 국가와 국가를 수평 비교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중국 인구 13억하고 저 뭐 조그만 나라 뭐 지부티 뭐 이런 나라 인구 뭐 5만도 안 되는 나라하고 어떻게 비교하냐고. 그게 같은 국가 맞냐고. 그냥 유엔이 이제 그냥 국가로 쳐준 거죠. 그건 유엔을 만들다가 막, 에라이씨, 모르겠다. 그냥, 유럽에 옛날부터 국가라는 게 없었어요. 무슨 공국, 시국, 뭐, 100개 다 있었어. 그러니까, 근대의 국가 개념은 나폴레옹이 만든 거고, 옛날에는 국가주의, 민족주의 이런 게 없었다고. 그래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이게 특수한 현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유럽에는 민족주의가 없었다가, 이제, 그냥 기독교권이죠. 그 다음, 이슬람권, 뭐, 이런 건데, 우리나라에는 신라시대부터 민족주의가 조금 있었어요. 지금처럼 강한 건 아니고,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좀 특이하다, 뭐 이런 얘기죠. 위태인도 좀 특이하고, 집시도 좀 특이한데, 우리가, 야, 집시들, 너희들 왜 인생을 그렇게 사냐? 물으면, 우리 안 그래. 저쪽 집시들이 그렇다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집시를 하나의 민족이라고 생각하지만, 집시들은 집시 자체가 하나의 세계인 거예요. 전 세계 집시가 얼마나 많은데, 루마니아 집시, 저놈들이 문제라니까. 폴란드 집시가 문제지. 그러고 막, 헝가리 집시가 문제라니까. 그러고 막, 이탈리아 집시 놈들이 사고 다쳤어. 그러고 막, 같은 집시끼리 서로 막 손가락질하고 있는 거야. 우리는, 야, 쿠르드 너희들은 왜 단결이 안 되냐. 너희들 자꾸 분열되니까, 국가가 없는 거 아니야. 그런데, 쿠르드 입장에서 보면, 같은 쿠르드들끼리 한국과 일본만큼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쿠르드 놈들, 너희들은 한국하고 일본은 같은 민족인데 왜 그렇게 원수처럼 지내니? 이런다고. 우리가 입장에서는 일본은 일본, 한국은 한국, 다른 나라잖아. 근데 쿠르드 놈들 입장에서 보면, 같은 놈들이지. 생긴 것도 비슷하고, 한자 쓰잖아. 다 똑같은 놈들이 뭘, 다른 민족이라고 막 그러냐. 다 똑같지. 실제로, 같은 쿠르드인들끼리, 은어와 문자 이런 걸 보면, 안 통해, 안 통해. 철천지 원수야. 조상대대로 원수였다고. 그래서 우리는, 아, 쿠르드는 쿠르드다. 그런데, 그게 간단한 문제 아니에요. 산악민족이기 때문에, 원래 산악민족들은 산 봉우리마다 서로 원수야. 요봉우리하고 요봉우리하고 안 친해. 그래서, 쿠르드인들은 같은 쿠르드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세계인 거예요. 그래서, 단결이 안 돼. 서로 막, 치고받고 하다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거라고. 그래서 옳고 그르고를 떠나 뭐 이런 구조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뭐 유태인은 옛날부터 떠돌이 민족이었고 집시도 마찬가지고 쿠르드는 산악 민족이고 그 산악 민족 많아요. 뭐 보스니아 헤르조고비나 하고 뭐그 주변에 뭐 이상한 나라들 많이 있잖아요. 크로아티아 하고 그 사람들 다막한 주먹씩 하는 다혈질이야. 급히 다 복수한다고 소총 꺼내들고 막 총질하고 막 난리야 난리. 그 사람들은 원래 그런 민족이야. 영국도 비슷하죠. 영국도 원래 그런 인간들이라고. 그러니까 EU에서 탈퇴했잖아. 섬이라서 그런 거지. 마찬가지로 중국하고 유럽을 비교하면 중국은 통일돼 버렸고 유럽은 분열돼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 유럽에 이제 나폴레옹 같은 뭐 알렉산더 같은 이런 위대한 영웅이 나타나서 유럽을 중국처럼 한나라로 통일해 버렸다면 어떻게 될 거예요? 낙후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이 발전한 것은 분열되어 있기 때문이고 중국이 발전을 못하는 것은 통합돼서 그런 거예요. 지정학이 나쁜 사람이지. 근데 지정학적으로 중국은 땅 떠나 통합될 수밖에 없는 그런 영토라고. 원래 중국이 다 숲이었는데 어느 순간 중국이 숲을 다 불태우고 다 논밭으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중간에 뭐 지리적으로 장벽이 없어. 유럽은 뭐 피레네 산맥과 알프스 산맥, 라인강 이렇게 해서 동유럽의 숲, 정글 이렇게 막아주는데 중국도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중국도 옛날에는 춘추시대만 해도 그 양자강 남쪽에는 숲으로 우거져서 사람이 별로 안 살았어요. 그래서 좀 지정학적 구조가 복잡했다고. 근데 어느 순간 다 개간돼서 이제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지정학적 구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래서 한국이 유별난 게 맞고 한국이 유별난 이유는 지정학적 구조가 유별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쁘게 말하면 좆된 거고 좋게 말하면 기회를 잡은 건데 이것은 뭐 국뽕이고 이런 걸 떠나서 원래 한국인들은 유별난 놈들이다. 그리고 전 세계 한국인 말고도 유별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일단 인도 중에서도 그 시크교도 굉장히 유별난 사람들이야. 머리 이만한 터번 쓰고 막 아무리 더워도 이 터번을 안 벗어. 터번도 이만한 거야. 아랍인 터번 얇은데 이만한 걸 쓰고 있는 거야. 그 너희들 왜 그러냐? 우린 조상대들 그렇게 해왔어. 그런다고. 그러니까 유별난 인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옳고 그르고를 떠나 유별난 건 유별난 거다. 그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유별난 것은 지정학적 구조가 관계가 있다. 또는 레드라도 사람 키가 엄청 커요. 그 니들은 왜 키가 크니? 키가 큰걸 어쩔 거야? 한국이 유별난 걸 어쩔 거냐고. 그래서 레드라도 사람이 특별히 키가 클 리가 있나? 이 말은 흑인들이 피부가 검을 이유가 있나? 흑인들은 왜 검지? 설마 아프리카 사람들이 피부가 검다는 걸 내가 못 믿겠어. 예를 들면 조선시대라 못 믿겠죠. 조선시대 사람한테 아프리카에는 피부가 검은 사람이 있습니다. 에이, 거짓말하지 마. 아프리카라고 왜 피부가 검겠어. 인간 다 똑같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아프리카는 피부가 검은 게 맞고 백인들은 눈이 파란 게 맞고 네덜란드에는 키가 큰 게 맞고 한국인들은 유별난 게 맞고 유태인도 유별난 거고 집시들도 유별난 거고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그 특수성은 어느 정도 인정해야 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주 뭐 별점이라고 해서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막 이상한 걸 이야기하면 안 되고 보편성과 특수성은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보편성이 있는데 왜 특수성이 없겠냐고. 보편성도 있고 특수성도 있고 둘 다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게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좋은 질문이 있는지 보니까 예, 네. 이선님 그래도 상투 갓벗은 게 용암. 알고 보니까 이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라는 것은 개소리고 옛날 그 조선시대 사람도 단발이 깎았어요. 조선시대 사람들은 상투 크기가 달걀보다 크면 안 돼. 달걀보다 크면 이렇게 주먹이 굵어진다. 이렇게 올라가면 가설 보수잖아. 그래서 깎았어요 머리를. 정수리를 완전히 깎아버린 사람도 있고 정수리를 안 깎고 이제 이렇게 어깨 넓이 정도 깎아요. 그래서 이렇게 묶어서 망근을 딱 써서 짬해 놓는 거죠. 그래서 이 갓을 상투를 자른 이유는 옛날부터 머리 깎던 버릇이 있었다. 조선시대 사람도 알고 보면 머리 깎았다 이렇게 말해요. 네. 다음 곡지는 문명의 기원. 이것도 뭐 말이 나와서 한 얘기인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하면 서양은 과학이 발달했는데 왜 중국은 낙후했을까? 이걸 이제 아시아적 정체성 뭐 이런 얘기했어요. 아시아는 원래 정체된 나라다. 아시아는 발전할 수 없다. 이런 얘기했어요. 그럼 왜 발전할 수 없냐? 제가 딱 연구를 해보니까 만약 유럽이 없었고 유럽의 이 서세 동점이 없었다면 중국이 그냥 가만 놔뒀으면 어떻게 됐을까? 가만 놔두면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한 500년이 세월이 흘러도 중국은 그냥 중국으로 남아있다. 그러니까 서양에서 막 총 돌고 싸움할 때도 중국은 칼 돌고 막 싸웠어요. 청나라 때 뭐 중가르 부족이 난 이때도 보면 청나라 군대가 막 활 쏘고 칼 돌고 막 이러고 다니는 거야. 그때 조총이 없었던 게 아니고 있었어. 근데 조총이 있는데도 막 칼 들고 돌아다니는 거지. 그럼 중국인은 열등한 민족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죠. IQ로 따지면 아시아인이, 동아시아인이 더 IQ가 높아요. 그럼 왜 동아시아는 이렇게 낙후했냐?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우리는 문명 중독에 걸려있기 때문에 문명을 너무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문명, 아, 좋은 거지. 뭐가 문명이지? 이게 문명이야. 아, 자동차, 뭐, TV, 이게 다 있구나.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한다고. 그럼 과연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일단 아프리카나 그, 이 브라질, 부족민, 이런 정글의 부족민을 현대인으로 만든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쉬운 게 아니야. 역사와 전통이 없는 사람들을 갑작스럽게 막 현대 교육을 시킨다고 현대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일단 가족이 없어. 있어도 가족이 아니야. 가족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가족도 없고, 뭐 종교도 없고 이러면 뭐가 안 됩니다. 의사결정을 못 해요. 모든 사람이 팔짱 끼고 난 반댈세. 이러고 동의를 안 해요. 무조건 이 아까 얘기했듯이 30명이 여성 한 명을 성폭행했다는 그게 부족주의인데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향평준화돼요. 그래서 그중에서 제일 띠란 사람이 권력을 잡는다는 거죠. 그래서 인디안 부족이 있다면 그 인디안의 족장은 제일 현명하고 합리적인 사람이 아니라 제일 무모하고 이상한 사람이 권력을 잡아요. 그래서 시스템이 작동을 안 한다 이런 얘기죠. 이게 쉬운 게 아니야. 그래서 문명의 본질이 뭘까? 괴베클리 테페에서 발견된 유적으로 보면 종교라는 거죠. 종교와 철학, 사상,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잘못 세팅되어버리면 계속 암흑시대로 갑니다. 유럽의 중세 암흑시대, 왜 암흑시대냐면 그때 가족이 없었어요. 우리는 뭐 중세라고 가족이 없겠냐? 없어. 뭐 독일 사람들은 그 뭐 옛날 그림 보면 뭐 온 마을 사람들이 빨아벗고 막 축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마녀사냥이 일어났을까?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온 마을 사람 다 남녀노소 그냥 빨가벗고 막 술통에 빠져가지고 희덕거리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시골 농촌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게 뭐냐면 가족이라는 개념이 없거나 있어도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어도 그렇던데 뭐 결혼식을 하는데 신랑 가족 측한 20명, 신부 측한 20명이 모여요. 그 다음 불 꺼버려요. 그 다음에 집단 섹스 파티를 하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신부가 결혼을 한 이유가 이미 임신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를 숨기려고 결혼하는데, 집단 섹스 파티를 해버리면 아빠가 누군지 알수 없죠. 그래서 아빠가 누군지 알수 없어야 된다. 이런 이상한 사상이 있어. 아빠가 누군지 알면 이 골치 아파, 이 피곤해. 아빠가 누군지 비밀에 붙이자고. 그러면 방법은 집단 섹스 파티밖에 없어. 20명의 남자가 한꺼번에 섹스를 해버리면 불 꺼버렸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 이런 이상한 미친 짓을 하는 거야. 기도 안 차는 거지. 이거 웃자라고. 이거는 뭐 견적이 안 나오는, 견적이 안 나와. 그래서 중세 암흑시대에 유럽이 정체되어 있었던 이유는 가족이 발달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원래 이 게르만족은 부족 단위로 생활했지 가족 단위로 생활을 안 했어. 물론 가족 전혀 없는 게 있긴 있어. 근데 별로 의미가 없어. 한 5살, 7살, 요때 이제 부모 밑에서 크고 한 10살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이 동네애가 돼버려요. 마을 공동 육아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되면 집 나가서 점심은 저 다른 집에 가서 먹고 저녁은 엉뚱한 집에서 먹고 한 일주일에 한번 정도 코빼기나 비치고 뭐 그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부모가 자식한테 유산을 안 물려줘요. 그냥 어차피 내 자식 아니야. 저 자식이 내 자식이란 증거가 어딨어. 그러다 보니까 교회 재산을 다 갖다 바쳐버린 거예요. 그런 식으로 발전할 수 없지. 왜냐면 재산을 교회에 다 갖다 바쳐버리면 어떻게 발전하냐고. 그래서 암흑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유럽도 이제 문명 개화를 해서, 아, 내 가족은 내 가족이다. 내 자식은 내 자식이다. 이걸 이제 이해를 하고, 아, 자식한테 유산을 물려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유럽 귀족들의 무덤을 조사해보니까 4명 중에 1명은 친자식이 아니에요. 근데 4명 중에 1명이 친자식이 아니다면 그 정도 많이 발전한 거야. 이 정도면 문명인이라고. 그래서 종교, 철학, 사상, 이게 문명의 핵심이라는 게 제가 주장하는 거예요. 그게 없이 그냥 막 부족 단위로 생활하다 보면 막 남녀가 뒤엉켜가지고 막 개판으로 살다 보면 허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 허무해 하고 막 재산을 다 절에 기부해버리고 막 망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연구를 한 결과 중국은 고대 문명이 없이 바로 중세로 들어왔고 전혀 없는 건 아닌데 거의 의미가 없을 정도로 미약하다가 이 하은주라고 하는데 하은까지만 해도 기와집이 없었어요. 기와집이 없다는 거는 벽돌집이 없다는 거죠. 초가집이 살았어요. 우리나라도 한 4세기까지는 초가집이 살았던 것 같은데 막 가야가 신라에 통합되고 막 이때 이제 기와집이 생긴 거예요. 중국은 다 초가집에 살았기 때문에 임금도 초가집에 살았기 때문에 그걸 문명이라 할수 있나? 더 결정적으로 뭐냐면 하은나라 때는 이 국가가 떠돌아다녔어요. 정주 국가가 아니야. 국가라는 것은 정지해야 국가인데 유목민처럼 막 돌아다니는 국가인 거예요. 그 계속 수도가 위치가 바뀌어요. 수십 번 바뀌어요. 한 30년 살다가 아, 다른 데로 가자. 똥개 가서 또한 30년 약탈하다가 또 다른 데 가자. 그러니까 국가가 아니고 약탈 집단인 거예요. 그래서 잉카 문명과 그 고대 중국 문명을 비교하면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국가가 아니고 그냥 약탈 집단이 국가라고 칠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걸 국가라고 쳐야 되나? 국가가 있고 국민이 있고 이런 국경이 있고 이런 게 없어. 국경도 없고 국가도 없고 성도 없고 그냥 약탈 집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적하고 비슷한 거야. 바이킹족을 국가라고 할수 있냐? 바이킹족도 자기들은 국가라고 하겠지만 그 국가라는 질서가 존재하냐고? 없어. 그냥 약탈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라, 은나라는 그냥 바이킹 비슷한 약탈 집단이었다. 근데 은나라 말기에 와서 처음 이제 토성을 쌓고 도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다가 주나라에 망했죠. 그 주나라 때부터 이 국가가 생겼다. 그럼 왜 주나라는 국가가 되냐? 잘은 모르지만 풀무가 보급된 탓이 아닐까. 국가의 핵심인 이 종교, 풀무, 구리, 그리고 내가 다섯 가지를 정해놨는데 종교, 구리, 문자, 바퀴, 풀무. 근데 문자도 있긴 있는데 중국의 상형 문자를 문자라고 볼수 있냐? 중국하고 한자와 한글 빼놓고는 전부 그 페니키아 문자예요. 뭐그 외에도 많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마야 문자도 있고 뭐 별의별 문자가 다 있지만 다 사라졌고 지금까지 남아 있는 문자는 중국 한자와 우리나라 한글 빼놓고 전부 페니키아 문자인 거예요. 이걸 보면 문명이 어디서 왔는지 대충 알 수가 있어요. 문명은 그리스에서 왔어요. 그 이전에도 있긴 있었는데 별로 안 쳐주는 거고 우리는 이제 문명이라고 하면 그릇 구조물이 있었다 피라미시 있어야 된다 그러는데. 반드시 피라미시 문명이 된건 아니죠. 그래서 중국은 땅을 자꾸 파요. 계속 땅을 파. 땅을 파면 뭐가 나와. 그래서 무슨 문화라고 이름 붙여요. 무슨 홍산 문화, 무슨 문화, 무슨 문화 해서 잔뜩 이름 붙이는데 그게 한 수십 개 있다는 거야. 근데 게르만족은 그럼 숲을 파보자고. 땅 파면 자꾸 나온다고. 수백, 수천 군데 나와. 영국에서 우리 한반도를 직선으로 연결하면 그게 고인돌 나 있는데 고인돌 수도 없이 나와요. 수도 없이 나와. 그러니까 게르만족은 문명이 없었던 게 아니고 땅을 안 파서 유물이 발굴이 안된 거죠. 그래서 독일이나 프랑스나 우리도 중국이 자꾸 뭔가 뭐 문명이 있다는데 우리도 좀 있다고 치자. 그럼 파자, 땅 파자. 그럼 숲을 막 파헤치는 거야. 헝가리 막 동유럽 막 파. 폴란드 이런 막 파보라고. 파면 나와. 그럼 거기 이름 붙이면 돼. 숲이라서 아까워서 안판 거지. 맞아. 땅 파면 나오지. 그래서 우리는 유목민의 문명을 우습게 보기 때문에 아, 유목민이 뭐 문명이 있겠냐. 그런데 제가 볼때이 문명의 본질이 종교, 구리, 문자, 바퀴, 불문하면 이게 유목민은 다 있어요. 그 유목민은 조개도 있고, 구리도 있고, 문자도 있고, 바퀴도 있고, 불무도 있기 때문에 문명이 있는 거예요. 중국은 불무와 바퀴가 전해지면서 본격적으로 이 문명시대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봐야 되고. 뭐, 갓골문은 은허에 나왔지만 그 외의 지역에는 별로 없기 때문에 있긴 있었겠죠. 그래서, 이 중국은 고대 문명이 희미하다가 갑자기 이 서구에서 바퀴와 풀무가 들어오면서 구리 이렇게 들어오면서 갑자기 문명이 생겼는데 이 문제는 문명의 기반이 너무 약한 거예요. 일신교도 없고 제대로 된 문자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공자의 사상이 발전을 못하고 다 실제로 중국인의 종교는 도교였어요. 근데 도교는 제대로 된 종교가 아니야. 도교가 뭐냐면, 이 심청을 인당수에 던지듯이, 인신공양, 이게 도교 사상이야. 순장, 그리고 연단술 한다고 수원 먹고 다 죽었어. 그리고 또 단석산이라고 마약을 먹었어요. 이런 이상한 짓을 하는 게 도교라고. 다 죽었어. 황제들이, 수나라 당나라 황제들의 평균 수명이 뭐 8년도 안 되고 다 죽은 거예요. 왕이 임금 자리에 오르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마약 먹고 수원 먹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뭐 5호 16구 5대 19하고 나라 다 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왕이 다 죽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따져보면 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문명의 본질은 결국 종교와 철학과 사상이고 이데올로기가 바로서야 문명이 진보한다. 뭐 이런 얘기예요. 일신교 역할이 중요한 거고 수학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고 합리주의가 문명의 본질이다. 그래서 도교 사상은 반문명적인 사상이에요. 괴력난신, 뭐 음모론, 뭐 지구평면설, 뭐 이런 삿된 짓을 하면 안 된다. 합리주의를 따라야 문명이다. 뭐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 합리주의라는 게 별게 아니고 인류 전체가 다 합쳐서 지혜를 모아서 의사결정하자. 이게 합리주의예요. 비합리주의는 뭐냐면 무조건 난 반댈세. 인류 전체가 모여서 의사결정하는 그 자체를 반대하는 거예요. 사람들 모여서 좋은 일이 없더라. 노자가 말했잖아요. 이웃말과 왕래가 없으니 이 얼마나 좋은가. 수레를 서지 않으니 이 얼마나 좋은가. 수레도 서지 말고 이웃말과 왕래도 하지 말고 살면 얼마나 행복한가. 맞는 말이에요. 왕래 안 하고 자연인들 다 행복하더라고. 그러나 진보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문명의 본질은 결국 이데올로기고 사상이고 철학이고 플라톤이 합리주의가 서양 문명을 이끌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일신교, 그리고 플라톤의 합리주의, 그리고 유클리드의 원론, 이게 서양 문명의 어떤 알파요, 오메가고 나머지는 잡다한 건 다, 게르만족의 이 기독교의 여러 가지 잡다한 건 대부분 그 인도에 흘러간 사상이에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게 이 기독교와 관계없어. 뭐 천사가 어떻고 사탄이 어떻고 다 전부 인도 사람들 지어낸 얘기. 그래서 그런 걸 빼고 엑기서 중에 엑기서 서양 철학 중에 핵심이 뭐냐? 첫째 일신교, 두 번째 플라톤 사상, 세 번째 유클리드의 원론이다. 요게 핵심이라는 거죠. 그게 문명이라는 거죠. 그게 문명의 어떤 씨앗이고, 나머지는 그게 덧붙여서 성장한 거죠. 그래서, 일본인들은 이제 세계 10대 문명,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 10대라고 해야 일본을 끼워줄 수 있거든. 중국인들은 세계 4대 문명, 그래서 황하 문명, 그런데 황하에 무슨 문명이 있냐고. 땅 파보라고. 뭐 나오는 게 없어. 물론 이제 조금 나오긴 나오는데 그 정도는 우리나라 고인도로도 나와. 그렇단 얘기죠. 오늘 한 46분을 했습니다. 좋은 질문 있는 걸 볼까요? 보통 문명을 생각하면 거대한 건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특별한 질문이 없는 것 같으니까 오늘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뭐 뉴스가 있으면 한국 지나갈 것이고 뉴스가 없으면 내일은 안할 수도 있습니다. 내일 만약 하게 되면 5시에 만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참여해주신 71명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